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축일인 오늘은 남학본당 유지명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자연인이다 낸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저는 TV를 보다 보면 가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곤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자연인은 자신의 병이나 가족 중에 병을 치유하고자 들어온 이들, 과거 정권의 탄압에 의해 숨어 들어왔던 이들, 실업자, 탈북자 출신, 그저 산이 좋아서 또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들어온 이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자연인들을 보면서 문득 자연은 나이나 성별, 지위나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받아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도망자, 병에 걸린 이들, 더 이상 동네나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우리 신앙 선조들도 박해를 피해 그렇게 산으로, 자연으로 들어가 살았던 자연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며 살아갑니다. 자연이 인간을 받아준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일부인 나무를 베고 동물도 잡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자연이 주는 대로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씨앗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흙과 비, 태양의 양분을 받아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당연히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미랄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그대로 남지 않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자학이나 자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욕구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나의 손익에 따라 받아들이는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에 따라 자연이 주는 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자연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남학본당 류지명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류지명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정신도 아니고 영혼이 폭삭 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싫어지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아닌 게 아니라 영혼이 지치고 피폐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원인의 절반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는 서로의 영혼을 가꾸고 고양시키는 동반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른이 돼야 합니다. 최혜진의 그림책의 마음을 묻다라는 책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볼까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부도 제가 벌어서 해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강한 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 선배가 전교를 해서 성당을 다니게 됐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단체 가입도 하고 선배 교우분들로부터 사랑도 받아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열심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수덕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나름 수도자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정말 수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극기의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담배, 술 다 끊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자기 성찰 시간을 자주 갖고 고해성사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런 저의 삶을 보고 주위 신자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우리 성당에도 수도자가 난다고 기뻐들 하셔서 아주 흡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져감을 느낍니다. 성당 안에서 기도할 땐 행복한데 신자분들을 만나면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픈 생각이 들고 왜 저렇게들 살지 하는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희 태도가 달라져서인지 지금은 신자분들이 저를 기피하는 듯해서 기분이 불쾌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예. 자, 형제님이 수도자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즘처럼 엇나간 듯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형제님처럼 반듯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사회가 부패해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심리적 현상이 생기는가? 형제님의 열등감이 아직 해소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열등감의 기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열등감은 야심으로 변질되고 그것은 때로 종교적 도덕적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열등감 해소, 다른 사람들 위해 오르고 싶은 우월 욕구를 종교적 도덕적 영역 안에서 취하려고 할 때 형제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야심이 종교적 문제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기 쉬운지를 입증한 사람인데 그에 의하면 열등감이 강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지나친 야심을 타인을 도덕적으로 판단함으로 충족한다고 합니다. 즉 그의 자아축은 도덕 영역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경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자아성찰을 하고 자기 비판하면서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에서는 고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단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단죄는 의식적인 것보다 더 건전치 않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아울월, 에고 슈프리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찮은 내용을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지적질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자로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의도를 에고 슈프리머시라고 말하는데 어떤 공동체이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할 정도로 잔소리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좀생원들, 좀생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성인들은 마음의 그릇이 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었고 그런 삶 안에서 행복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인들을 마치 마음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기고 그분들께 마음을 의지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의 지금의 삶은 성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좀생원 같은 삶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시면 수도원에서 안 받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안에 잔소리꾼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지금 형제님을 사랑해 준 사람들마저도 다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 재밌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하자가 있을지라도 형제님처럼 반듯하게 살려고 하지만 만나면 피곤함을 안겨주는 사람, 무엇인가 눈치를 보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엔 피곤한 당신 되어서 서히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니 주의하실 일입니다. 형제님은 스스로 도덕군자 연양하는 삶을 치워버리시고 교우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송봉래님이 전해드리는 위로의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종소리라는 시입니다. 고향 떠나올 때 등을 잡아당겼으리라. 어려서 너무 어려서 울며 가로막는 줄 몰랐다. 사는 길엔 걸림돈만 있어서 고독으로 깨트리며 오는 동안 멀어지던 예배당 종소리 마음이 한움큼씩 키웠는지 고향에 돌아와 예배당에 들르니 종탑은 없고 종소리만 가득하다. 나를 보내며 울던 소리, 내 고난의 길 알리며 부르던 소리. 자,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병화방송 TV 따뜻한 동행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 전문 상담 신부님들이 개인 상담해드립니다. 또 대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로 연락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대마초를 누구나 키울 수 있게 되나요?
전 당신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일반인도 누구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End of life choice란 무엇일까요?
자의적 안락사 아닌가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어제 저녁 뉴스는
referendums.govt.nz를 방문하여 투표 전에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캐니비스와 End of life choice 국민 투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Secretary for Justice의 승인.
컴퓨터 이상으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개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할인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신속, 정확,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요 일반 아련 말미에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 사고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낸 레바논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사회, 정치, 종교 구성원을 향해 호소하는 한편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의 여름휴가 기간 이후 다시 열린 수요일반 아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의 다양한 상처를 언급하고 치유라는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 교리교육 이후 레바논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 화요일 레바논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베이루트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우선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생각하며 모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정치, 종교, 구성원 모두에게 호소한 다음 레바논 전체로 시선을 돌려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많은 곳이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레바논의 사회, 정치, 종교 구성원들 모두가 헌신을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지금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레바논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선거인 등록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연령대별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등지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등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제널리 학생은 빈곤 문제와 시스템적인 차별 문제, 기상변화 문제 등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 등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8세에서 24세 연령대의 선거인 등록은 63%로 40대 이상의 90%가 넘는 선거인 등록수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거인 등록은 8월 16일까지지만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에도 등록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린 파티의 글로인 스타브릭 의원은 젊은 층은 단기간에 플랫, 렌트와 잦은 이사 등으로 주소가 자주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하며 선거일 당시 거주지에서 등록을 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키위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 재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대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nancial Capability Commission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개인적 재정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대에는 록다운 이후 이와는 반대로 소비가 늘었고 저축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에서의 소비는 29%에서 42%로 늘어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 27%의 소비로 나타났으며 5월과 6월 이 연령대들의 37%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라는 경향으로 다른 연령대의 25%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타이먼트 커미션의 제인 라이트슨 회장은 젊은 층들은 아직 은퇴할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기에 저축할 생각을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연령층으로 지금의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식의 소비와 생활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래의 뉴질랜드인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프에 따르면 독이 있고 찌르는 엽상체 가시가 있는 피닉스 야자나무는 계속해서 키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16년 ACC 기록에서 피닉스 팜 가시에 질린 부상 644건으로 $193,029가 청구됐습니다. 이는 2015년 577건, 2014년 622건보다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ACC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상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약 741건으로 $38,145의 비용이 ACC에 청구됐고 2017년에는 666건으로 $397,265, 2018년에는 690건으로 $422,552의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1,030건으로 가장 많은 피닉스 야자나무 가시 부상 청구를 기록했고 노스랜드 382건, 와이카토 219건이었습니다. 피닉스 야자 잎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합니다. 잎의 뾰족한 가시 부분이 사람의 피부에 침투한 후 종종 튕겨져서 특히 관절과 힘줄에 영향을 줄 경우 통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맷 서비스는 타스만해를 넘어 강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 북섬 지역에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습기를 많이 품고 있는 강한 아열대성 시스템이 오늘 밤부터 내일 뉴질랜드 북부 지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섬 북부 지역과 동부 해안 지역에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화요일 노스랜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클랜드와 그레이트 베리어 아일랜드, 코로만델 지역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와 수요일에는 기스본과 혹스베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맷 서비스는 내일 오클랜드와 노스랜드 지역에 노출된 지역에는 강한 돌풍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계속되는 강우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 지역 상수원 보호 지역의 담수율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예년 평균 8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파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은 늦지 않게 더 빨리 예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파크에서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휴가를 위해 국내 여행을 모색하면서 평소보다 더 바쁜 여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파크는 항상 국내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난해 850만 건의 홀리데이 파크 숙박 중 전국 평균으로 키위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코비드-19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해외로 여행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부터 휴가철 예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홀리데이 파크 뉴질랜드의 책임자인 퍼거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제한된 국제 휴가 여행 옵션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홀리데이 파크에서 전통적인 키위 휴가를 보내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미국 정부가 곧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토통신은 미국이 평양과 워싱턴 DC에 각각 정부 관계자가 상주하며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이런 의향을 한일 양국도 파악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는 오래된 아이디어라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가 진전을 보이면 비핵화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교섭 진전을 부각하는 재료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휴직자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었으며 향후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에서 5월 일시 휴직자는 총 411만 2천 명으로 작년 동기 103만 8천 명 대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별로는 3월 160만 7천 명, 4월 148만 5천 명, 5월 102만 명 등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경연은 1997년에서 98년 외환위기나 2008년에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도 올해 일시 휴직자가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3월에서 5월 일시휴직자의 발생 사유 중 사업 부진, 조업 중단의 비중은 58.2%를 기록해 2018년과 지난해 20%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오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아이알디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알디 회계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 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랑의 소리, 평화의 소리, KCR 카톨릭.
이어서 KCR 특강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항상 힘겹고 항상 어둡고 항상 불편하면 사람은 견디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다음에는 편안한 휴식을 또는 뭐 어두움 다음에는 또 환한 빛을 또 무거움 다음에는 좀 홀가분함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은 그렇게 어떤 뭐 희노애락으로 또 세상은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또 역사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삶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혹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을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내용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을 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해하기는 이제 우리 교우들은 주로 성당에서 경험을 합니다. 뭐 평일에 성당을 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주일에도 성당을 가시죠. 그러면 성당에 가면 우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사제일 수도 있고 수도자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공지할 때 보면은 뭐 사목협의에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말이죠. 일종의 하나의 조직과 같은 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직이죠. 제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교회는 하나의 제도일 수 있습니다. 성당이라는 제도. 또 본당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경우는. 또 본당을 넘어서서 이제 뭐 주보 같은 데 보면 뭐 서울 교구, 뭐 다른 지방 교구, 뭐 안동 교구 이런 교구라는 또 이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평화 뭐 가톨릭 평화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도겠죠. 근데 이런 것, 뭐 한국 천주교 혹은 뭐 무슨 무슨 교구 혹은 무슨 무슨 본당 또 그 안에 사람으로서 뭐 성직자 혹은 수도자 뭐 평신도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뭐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곧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 나라, 국자, 집가자를 쓰는데요. 국가는 뭘까? 굉장히 난해한 물음입니다. 국가가 뭘까?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럼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국가이려면 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주권을 가져야 되고 또 국가의 어떤 사람 뭐 시민 혹은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그러나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좀 형태를 달리합니다. 영토 같은 경우도 확정된 게 아니라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경우도 뭐 이민도 있고 이주 오기도 하고 말이죠. 또는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주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 왕국이었을 때 주권과 또는 민국이었을 때 주권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국가를 구체적으로 들어 꼴을 갖고 드러내는 형태를 우리는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정부에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뭐 사람에 관한 조직도 있고 제도에 관한 조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제도 안에 그 제도에 따라서 뭐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와 관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교회는 뭘까?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뭐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그 지체라고 하겠죠, 교회는. 또는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 그렇게 또 그 서술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든 하느님의 백성이든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첫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고백한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다시 되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하느님 백성 혹은 보편교회 어떻게 손으로 잡거나 우리가 체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체험하는 것은 본당, 서울 교구, 한국 천주 교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편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관념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유, 이미지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느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우들이 체험하는 교회는 일종의 제도로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거나 그 제도에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 뭐 성직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혹은 수도자가 됐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8항에서 교회원장에서는 가시적인 교회 혹은 영적인 교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교회도 있고요. 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천상의 교회 그리고 지상의 교회.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는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하겠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지상의 교회에서는 그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제도 혹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공의회에서 고백하기는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창립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신비라고도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교회라고 우선 밝히는데 이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지상의 교회이기도 하고 가시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영적인 교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교회는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가를 이 8항에서는 아주 감동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는데 하느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를 부르셨는데 서울 교구를 부르셨는데 어느 본당을 부르셨는데 그곳에 구체적인 어느 교우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면 예수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활동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으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성당을 다니면 참 좋을 것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근데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성당을 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왜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습니까? 혹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설문을 해보면 거의 80% 가까이 그렇게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 근데 마음의 평화하고요. 몸의 평화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몸이 너무나 고달퍼요. 그리고 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마음을 어디 두고 싶은 곳을 찾는 것이겠고 그건데 하나를 이제 종교라고 보는 것 아닐까. 물론 부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겠고 쾌락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종교가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어떤 선택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가난과 박해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나의 가난, 내가 겪는 박해를 통해서 남을 해방시키고 남을 살리고 남을 일으켜 세우라는 이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이시고 다시 그 하느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보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엇박자잖아요. 하느님이 부르신 이유와 내가 하느님께 다가간 이유가 서로 다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1984년에 한국천주교회 이 땅의 200년을 기념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종합적으로 또 몇 해에 걸쳐서 심도 있게 그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200주년 의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 그러면서도 아주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혹은 내세 지향적인 신앙으로 혹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나한테 복이 오겠지 이런 거겠죠. 내세지향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사회의 그 불평화 혹은 폭력 혹은 어지러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것으로부터의 도피라 그럴까요? 회피라 그럴까요? 혹은 외면이라 그럴까요? 그 대신에 마음만큼은 편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열망이라고 보겠죠. 그건 내세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후의 세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니까 이제 저 다음의 세상에서만큼은 좀 복락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또 마지막으로 이것이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 혹은 타인의 기쁨과 타인의 희망과 나의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오로지 나만의 혹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적이고 내세지향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태도는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교회의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200주년 의안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대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교회원장 8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길을 걷고 박해의 길을 걷으면 고진감내라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뭐가 와야 되잖아요. 내가 힘겹게 했으면 나한테 무슨 결실이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 주도록 남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늘 접하고 있는데 요지는 그런 거죠. 가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살리셨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린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하죠. 당신이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셨다는 그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의 또는 우리 교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본당은 우리 교구는 한국 교회는 가난과 박해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 풍요로움과 혹은 뭐 위세 안정 아니면 번영의 길을 가는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성당에 갔더니 우리 성당은 가난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우리 걸 챙기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우리 것을 누군가 자꾸 주려고 해. 그런가요? 아니면 모으는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 하기 위해서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남을 위한 것인가요?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정의 2014년 한국 방문 하셨잖아요. 8월 14일에 그때 오후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가셔서 주교님들에게 하신 연설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한국천주교회는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번영을 추구하잖아요. 나눔, 희생, 존중, 사랑, 정의, 연대 이런 그 숭고한 가치보다는 성장, 성공, 풍요로움, 인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휘젓고 다니잖아요. 뭐 교육이든지 경제 분야든지 정치 분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승자 독식 또는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내달려 왔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그런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또는 그 경쟁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낙오되고 심지어 내버려지는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비워내고 있습니까? 또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예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쫓아가야 될 분이 가난과 박해의 길을 걸었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평화, 안정, 자기 만족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야, 예수님은 가난과 박해의 길을 걸었는데 왜 예수님을 추종한다면서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기 만족과 안정의 길을 걷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하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난과 박해의 길을 걷지 않으면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현장의 파랑에서 그 다음 구절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참 무겁게 다가오는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도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세워졌느냐?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것.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계획하고 세우고 인도하는 목적은 현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범으로도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다.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모범으로 말이죠. 만약에 오늘의 세태와 한번 대조를 해보면 사람들은 경쟁을 그리고 승리를 말하자면 성공을 말하자면 앞섬을 또 말하자면 빵빵하게 채움을 인생의 목표로 혹은 사회 번영을 마치 이 공동체의 목표로 삼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비운다 버린다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비아냥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분은 비우시고 버리셨잖아요. 어디까지요?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요? 가장 높은 분, 가장 숭고한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그의 신앙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우리는 좀 교회하니까 일반 명사화하고 혹은 보편교회에서 추상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문장을 주어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국 천주교회는 현세 영광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그 모범으로도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한국 천주교회를 보니까 아, 한국 천주교회는 비우고 버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 힘을 그렇게 써.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께서는 그 앞에 교구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제가 서울 교구니까 서울 교구는, 인천 교구는, 제주 교구는 그것도 좀 피부에 안아닿으신다면 본당은, 우리의 본당은 인간적인 힘을 갖고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범으로도 갖고 있는 재원, 갖고 있는 인력, 갖고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비우고 버려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품위 있게 사는 동네로 만드는데 거기에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가, 비우는가, 버리는가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아니면 우리 청취자께서 성당에 가셔서 교우들하고 대화를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이라고 했는데 사명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다 까리따스라고 하죠. 사랑의 실천, 정의 안에서 하느님을 힘껏 그리고 이웃을 힘껏 사랑하는 이것들이요. 그런 것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인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재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돈과 사람과 재능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게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돈과 재능과 그리고 역량을 비워서,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비워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것도 자기들, 교우들끼리만이 아니고 세상을, 세상에서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취자께서도 본당에서라든지 또는 교구에서라든지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을, 사람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가? 우리 현세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하는가? 한번 우리 교우들께서, 청취자들께서 이웃 교우들과 좀 더 진지한 어떤 대화의 주제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명입니다. 또한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창류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또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제 성당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 하고요. 좀 더 영성적으로 이야기라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익숙하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죠. 성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아마도 조용한 환경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청하시겠죠. 그리고 감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요히 기도하시겠죠.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만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없고 약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만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한가운데 계신 특히 고통받고 가난한 그 사람들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 때 마음 안에 가둬두는 건 아닌지요. 다른 자리에서 그런 표현도 했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없습니까? 이미 나한테 와 계신 예수님을 못 나가게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닌지요. 라고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귓속에다 대고 마음에다 대고 양심에 대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받고 떠돌아다니고 누워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저 길거리에 얼마나 많이 너부러져 있느냐. 제발 좀 가서 나의 손길을 펼쳐다오라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호소하는데 우리가 거의 귀를 막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가는 것조차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요. 성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교회 신앙 고백에 이루어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길을 나설 수밖에 없고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김없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은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2,500여 명의 교부들, 주교들이 모여서 무려 1년에 70일 동안 10주, 그것도 4년에 걸쳐서 한 보편 공의회 공의회입니다. 전체 공의회죠. 세계 공의회라고도 하고요. 그때 이 공의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그분들이 교회는 뭐냐, 누구냐, 그리고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가를 정말 70일 동안 기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다시 기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까지도 그렇게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고백한 문헌이 교회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헌장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하느님과 인류를 결합시키고 인류를 일치시키는 도구이면서 표지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도구라는 것은 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 요구되는 필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목적에 부합하면은 좋은 도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쁜 도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정은 복음의 기쁨에 그 영적 세속성이라는 항에 가서 품질 떨어지는 그리스도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품질 떨어지는 그리스도 형태의 그리스도교. 굉장히 듣기에 불편하죠. 이게 도구가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이동의 도구 아닙니까? 혹은 운송의 도구 아닙니까? 배도 운송의 도구, 이동의 도구잖아요. 근데 그 도구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럴 수 있고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막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기일 수도 있지만 흉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느님과 인류의 일치를 드러내는 도구이자 표지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책 표지가 제목이 있잖아요. 그 누가 썼는지도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출판사가 있는지도 알고 점점 세련돼서 이제 책 표지를 어떤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저자를 보고 출판사를 보고 부제목을 본다든지 디자인을 보고 나면 아, 이 책은 어떠어떠한 책이겠구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서 알려주는 거죠. 속의 내용을 미리 좀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면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결합, 인류 사이의 일치를 알려주는 표지여야 된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아, 하느님하고 인류는 결합되어 있구나. 하느님은 인류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인류의 일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저 결합의 일치가 교회를 보니까 알겠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이제 교회라는 표현을 뭐 추상적이다, 일반적이다고 말하면 한국 천주교회는 이 우리나라에서 하느님과 이 민족이 결합돼 있음을, 하느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국 천주교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는 그 임무, 그 결합의 도구가 되는가요? 만약에 한국 천주교회가 너무 또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면 우리 교구는 그런가요? 이제 교구에는 분명히 지역의 개념이니까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교구하면은 주로 행정구역 쪽으로 서울 지역입니다. 그러면 서울 교구는 서울 시민이 한 천만 명 가량 된다 그러거든요. 천만 명 서울 시민과 하느님이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가요? 아니면 하느님과 천만 명의 서울 시민을 결합시키는 훌륭한 도구일까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결합, 인류 사이의 일치를 다른 말로 그냥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참된 삶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게 또 범위가 너무 크면 우리 본당은 이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하느님 사이를 결합시키는 구원의, 해방의, 기쁨의 도구인가요? 아니면 또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을 서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 도구가 되는가요? 하는 물음들입니다. 왜 이런 그 물음을 다시 해야 되냐면 다시 프란치스코 교정의 그 2014년 8월에 이 땅을 찾았을 때에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혹 뭐냐면 교회는 사회에서 어느 한 특정 영역을 점유하는 집단으로 되려는 유혹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 분야가 있고 경제 분야가 있고 문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따로 어떤 교회만의 영역을 가져놓고 구축하고 정치도 여기에 경제도 여기에 문화도 여기에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는 유혹이요. 그것을 프란치스코 교정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우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려는 태도이죠. 아이 교회는 세상 일에 관심 두면 안 돼 라든지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 라든지요. 물론 다르지만 역사 안에서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교회는 세상 안에서 누룩입니다. 누룩이 한 군데 뭉쳐 있으면 되나요? 교회는 세상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빛을 밝혀놓고 대박으로 덮어놓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몰려있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기능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어느 한 영역으로 남으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를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우리나라의 주교님들에게 하신 발언이었습니다. 그 연설 안에서요. 교회는 더더욱 그 안에서 말이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또는 그들의 얼굴에서 창립자이신 예수를 알아보라고 세상에 파견된 하느님의 도구이고 하느님의 표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좀 더 뭐 최근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몇십 년이 이게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이니까요. 벌써 60년 전의 얘기입니다. 뭐 50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다. 넘었죠. 그때 이미 벌써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안에서 창립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긴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예 이렇게 말하죠. 고문받는 사람들의 살에서 그리고 인신매매당하는 사람들의 살에서 삶에서 거기서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고통에 내몰려는 그 악의 세력에 함께 맞서야 한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물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거대한 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great evils, 거악이라고 하겠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진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이게 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옛날보다 고통받는 사람, 그전보다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이 적어지면, 숫자가 적어지면 악은 점점 적어지는 거겠죠. 근데 데이터, 통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이 회칙이 있는데요. 회칙에서는 지금의 오늘날의 이 주류 경제 모델의 오작동을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올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머지않아 인류는 후퇴 성장, 그러니까 성장도 아니고 후퇴하는 거니까 표현이 이상하죠.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 책이 2007년, 2008년 이후에 나온 겁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라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파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개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권명해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입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 연령대 키위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재정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휴직자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의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한국 여행 중에 꼭 필요한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셨죠? 이제 ABC 여행사에서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KT 프리페이 심카드를 판매합니다. 한국 도착 후 추가 개통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여행 가실 때 KT 심카드도 꼭 준비해 가세요.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 주세요. 379-9009.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요일 반 아련 말미에 지난 8월 4일에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 사고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낸 레바논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사회, 정치, 종교 구성원을 향해 호소하는 한편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의 여름 휴가 기간 이후 다시 열린 수요일 반 아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의 다양한 상처를 언급하고 치유라는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 교리 교육 이후 레바논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 화요일 레바논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베이루트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우선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생각하며 모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정치, 종교 구성원 모두에게 호소한 다음 레바논 전체로 시선을 돌려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고 많은 곳이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레바논의 사회, 정치, 종교 구성원들 모두가 헌신을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레바논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많은 키위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 재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nancial Capability Commission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개인적 재정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록다운 이후 이와는 반대로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에서의 소비는 29%에서 42%로 늘어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 27%의 소비로 나타났으며 5월과 6월 이 연령대들의 37%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라는 경향으로 다른 연령대의 25%와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리타이먼트 커미션의 제인 라이슨 회장은 젊은 층들은 아직 은퇴할 때까지 멀었다고 생각하기에 저축할 생각을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연령층으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식의 소비와 생활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래의 뉴질랜드인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선거인 등록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연령대별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등지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등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제날리 학생은 빈곤 문제와 시스템적인 차별 문제, 기상변화 문제 등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 등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8세에서 24세 연령대의 선거인 등록은 63%로 40대 이상의 90%가 넘는 선거인 등록수와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공식적으로 선거인 등록은 8월 16일까지지만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당일에도 등록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린파티의 클로에 수아브록 의원은 젊은 층은 단기간의 플랫, 렌트와 잦은 이사 등으로 주소가 자주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하며 선거일 당시 거주지에서 등록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프에 따르면 독이 꽃지르는 엽상체 가시가 있는 피닉스 야자나무는 계속해서 키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16년 ACC 기록에서 피닉스 야자나무 가시에 찔린 부상 644건으로 19만 3,029달러가 청구됐습니다. 이는 2015년 577건, 2014년 622건보다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신 ACC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상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약 741건으로 38만 145달러의 비용이 ACC에 청구됐고 2017년에는 666건으로 39만 7,265달러, 2015년에는 690건으로 42만 2,552달러의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1,030건으로 가장 많은 피닉스 야자나무 가시 부상 청구를 기록했고 노스랜드 382건, 와이카토 219건이었습니다. 피닉스 야자잎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합니다. 잎의 뾰족한 가시 부분이 사람의 피부에 침투한 후 종종 튕겨져서 특히 관절과 힘줄에 영향을 줄 경우 통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정부가 숙련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경 통제를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부터 뉴질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국경 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아던 총리는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해외로부터 숙련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분야는 더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국경 통제를 통해 숙련 근로자들의 입국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더 많은 숙련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버 파티는 내셔널의 니키 케이 의원이 은퇴하면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오클랜드 센트럴 지역구를 그린 파티에 양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린 파티에서는 클로이 수아브룩 의원을 내세우며 지역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던 총리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아깝게 자리를 내준 헬렌 화이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그린 파티는 여론조사에서 이미 5% 기준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기준선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엔자 포스트의 셰인 존스 의원의 지역구인 노슬랜드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내셔널과 레이버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엔자 포스트에게 지역구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아던 총리는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엔젯포스트에서도 요청한 바 없지만 이번 총선에서 노슬랜드 지역구를 내셔널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이버에서도 그에 대응할 후보를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엔젯포스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가 없고 5%의 기준선을 넘지 못할 경우 또다시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맷서비스는 타스만해를 넘어 강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 북섬 지역에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습기를 많이 품고 있는 강한 아열대성 시스템이 오늘 밤부터 내일 뉴질랜드 북부 지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섬 북부 지역과 동부 해안 지역에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화요일 노스랜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클랜드와 그레이트베리어 아일랜드, 코로만델 지역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와 수요일에는 기스본과 혹스베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맷서비스는 내일 오클랜드와 노스랜드 지역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최근 계속되는 강우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 지역 상수원 보호지역의 담수율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예년 평균 8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파크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은 늦지 않게 더 빨리 예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파크에서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휴가를 위해 국내 여행을 모색하면서 평소보다 더 바쁜 여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파크는 항상 국내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난해 850만 건의 홀리데이 파크 숙박 중 전국 평균으로 키위가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코비드-19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해외로 여행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부터 휴가철 예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홀리데이 파크 뉴질랜드 책임자인 퍼거슨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제한된 국제 휴가 여행 옵션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홀리데이 파크에서 전통적인 키위 휴가를 보내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코로나 격리 시설에서 격리되어 있던 친구와 이야기하러 몰래 침입한 청년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호경 한 남성이 호텔의 펜스로 담장을 만든 지역에 다가갔으나 이를 발견한 경찰이 접근을 하자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해 다음 날 오전 침입한 남성의 왕가레의 주소지를 확보하고 33세의 남성을 코비드-19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오늘 오클랜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500만 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전체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지 16일 만입니다. 전 세계 환자 4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도 16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재 사망자가 16만 2,3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봉쇄령 부활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도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리 당국은 오늘부터 번잡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1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할 장소를 다시 공지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인강변, 관광명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 적용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미 릴가니스, 툴루즈 등 일부 도시는 번화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20일부터 상점과 은행 등 공공장소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날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8명으로 봉쇄조치 완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8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65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8,176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055명입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일 1,606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1,500명을 넘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현지 시간 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4만 9,970명이 추가돼 모두 301만 2,4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905명이 늘어나 코로나19로 모두 10만 477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3월 12일 상파울루시에서 처음 사망자가 보고됐고 전국 5,570개 도시의 98%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552명 발생해 두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현지 시간 7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402명보다 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9,756명으로 사망자는 3만 5,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초강력 봉쇄 정책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의 방역 대책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왔지만 지난 3일 159명에서 7일 552명으로 5일째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연합, 영내 다른 주요국처럼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홍콩의 정책 자유화합을 이유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 고위직 인사 11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홍콩 시민들 편에 서고 홍콩 자치권에 훼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도구와 권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에 따르면 제재 조치 대상에는 람 장관과 크리스 탕 경찰청장, 존 리카추 보안장관, 대리사 청 법무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 공실 샤 바오롱 주임과 장 샤오밍 부주임, 로 휘닝 홍콩 연락사무소장 등 중국 본토 관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금융결에도 금지됩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 시위대 수천 명은 베이루트 도심 순교자 광장 등에 모여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을 복수의 토일로 정하고 폭발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은 정권의 몰락을 원한다. 는 구호를 외쳤으며 정부를 겨냥해 물러가라, 당신들은 모두 살인자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미셸 아운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정파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초상에 올가미를 거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또 일부 시대는 수시간 동안 외무부, 에너지부, 경제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 건물을 점거하고 의회 건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시 휴직자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었으며 향후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에서 5월 일시 휴직자는 총 411만 2천 명으로 작년 동기 103만 8천 명 대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별로는 3월 160만 7천 명, 4월 148만 5천 명, 5월 102만 명 등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경영은 1997-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도 올해 일시휴직자가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필요한 산업 부분에서 일시휴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62.5%로 남성 37.5%보다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관련 논문이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협회 전열 뇌과학에 6일 재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천안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코로나19 확진자 코호트 연구했습니다. 303명의 확진자를 유증상 214명, 무증상 89명으로 나눠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무증상 확진자와 유증상 확진자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 303명 중 격리 시점부터 증상을 보인 환자는 193명이었으며 110명은 입소 때 무증상이었지만 이 중 21명은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평균 12월이었고 짧게는 13일, 길게는 20일이었습니다. 89명은 퇴소까지 무증상이었습니다. 무증상장도 유증상자와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서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개발원 KDI는 9일 발간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둔화해 내구재 소비와 설비 투자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됐다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며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위축 진단을 내렸다가 이번에 경기 부진 완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에 대해 KDI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대내외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소비 지표도 일부 반등했다면서 다만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미국과 중국 간 대립 격화, 경기 회복의 제약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 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업체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2.84배로 2007년 7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기업이 일정 기간 올린 1주당 순이익에 견저 현재 주가가 얼마나 비싼 시세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00년 이후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최근 수치보다 높았던 적은 2000년 IT 버블 시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졌던 2007년 7월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증시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은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 실적 전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고평가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업, 라디오 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 SBS, 펜앤마이크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4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2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7원 0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IRD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RD 회계감사물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케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로폼 변호사 윤영준,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아 게시판입니다. 75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75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8월 15일 오후 4시에서 5시 30분까지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시행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대사모에서 주최하고 뉴질랜드 자유문화회에서 주관하는 8.15 광복절 및 건국절 기념식 행사가 8월 15일 오전 11시에 아오테아 광장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의 새로운 임원진 구성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한인회 이사회를 통하여 정관개정위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한인회 무료 민원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우님인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공정 정확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시민권 관련, 소비자 권익, 직업과 고용 문제, 주택과 임대차 문제, 교육, 건강, 여가활동 관련, 그 외 각종 분쟁 및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에서 4시까지이며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 또는 nzkorea.org@gmail.com으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누리 영어 뉴스반 안내입니다. 뉴스, 시사, 생활 상식들을 재미나게 풀어가면서 영어를 배우시는 시간입니다. 최근 뉴스나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레벨에 상관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5시까지 행복누리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09-271-1949-021-257-3404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방과후 학교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영주권자 이상의 편부모 또는 일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부모님의 어린 자녀들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무료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비자나 유학생일 경우 한개 프로그램 등록 시 $20이며 방과후 프로그램 등록 시에는 하루에 $25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에서 센터로 픽업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국인 상담 브라이트사이드 에듀케이션 09-442-4500번 또는 021-048-25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